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추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이날 외교 공동성명을 내면서 북한이 지난 25일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수위로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걸친 다목적용 체계를 점점 늘리면서 전례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이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전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들에게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미국을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잊는 것이라며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계속되는 투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전쟁이자 자유와 폭정 간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전멸 잔병들을 기립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다자 안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안보 무역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몇 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판웰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서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지도 중국과의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지는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9일 프랑스 매체 TFI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내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인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51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침공 이래 처음으로 수도 크이우 밖 현장 답사차 하르키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는 점령군에 엄청난 타격을 받다면서 검게 그을리고 반파된 아파트 건물들이 러시아가 대포를 발사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착륙한 동쪽과 북쪽을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하르키우 전투와 크이우 전투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와 자유세계와 가졌던 모든 종류의 문화적 연대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역 안보당국 SBU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29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뒤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국도를 유리한 천연가스 거래 합의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르비아에 매우 유리한 주요 내용의 양측이 합의했던 점이라며 우리는 세르비아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분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 북부 오전부터 밤사이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을 포함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으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로켓공업부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을 제공한 혐의로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로켓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트랜지스터와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전기 구성 요소를 비롯해 이중용도 제품을 확보하려 했으며 중국 단둥에 기반을 둔 고려항공 무역회사 직원이 북한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선적을 조정하는 등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금융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품, 용역 지원을 제공하고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위성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 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의 결과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하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1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히고 북한 로켓 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노은산 무역회사,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올해 6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에 나섰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영내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7일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러시아 극동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대응해 이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3국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와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동맹 강화 등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미한,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나라들은 삼각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새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사실에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대화에 관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더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적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면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신속하게 군사적 대응을 한 것은 동맹이 강력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ble to and we'll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for an appropriate response from a military perspective.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방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시급성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발사를 다시 계속하고 한반도에서 불안과 불안정을 계속 유발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속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처로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양자훈련을 거론하며 매우 신속하게 통합돼 진행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remind that those two exercises that we conducted with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wake of the most recent launch.
그러면서 이는 훌륭한 동맹 권리와 다른 나라 군대 능력에 대한 사전 지식, 군사 능력에 대한 익숙함 등 우리가 동맹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여러 차례 발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이는 건강하고 강력하며 생기 있는 동맹의 신호라며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키우고 향상하려는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By contrast, you know, we were able to act quickly in response to multiple launches by the North just a couple of days ago.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관련된 질문엔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발사를 비난했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 said, and we've already condemned these launches. Each one is a provocation. Each one is a violation of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아울러 각각의 발사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고 얼마나 날아갔는지, 궤도가 어떻게 됐는지 등에 상관없이 북한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며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관련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여전히 검토 중이고 동맹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 북한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가장 먼저 발사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에 관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떠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경입니다. 타이완과 뉴질랜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며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타이완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평양 일대에서 한반도 동쪽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올 들어 17번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관련 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빈번하게 시험 발사했다며 타이완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 정세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일원으로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국제 조치에 협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발전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이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실험을 자제하며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의 목적 중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당장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서 그전까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과 미국의 제재와 연합훈련 재개 등 주고받기식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도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을 겪을 것을 내다봤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갈루치 대사님, 미국의 관심을 받길 원했던 걸까요?
I took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est as more of the same.
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죠. 그들이 말하는 방식 중 하나는 군사 역량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 그것도 한반도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말을 하겠죠. 그들의 말은 평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해를 끼칠 역량을 갖고 있고 군사적 역량이 있으며 당신들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평소 메시지로 볼 때 저는 이번 발사가 매우 이례적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한 건가요?
I think it's a reasonable supposition that that may have been the intention behind the different ranges of the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범위의 시험 발사 속에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ICBM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겨냥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말로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제스처도 보내지 않기로 하고 대신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북한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갈루치 대사님, 현재 단계에서 확장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쪽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I'm sure this was part of the president's visit to shore up.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 강화는 대통령의 방문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에 대해 어떠한 모호성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국 확장 억지에 힘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조약 동맹이 아닌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 지위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나라에도 그랬죠. 분명히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동맹이 중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으면서 필요에 따라 우리 군대가 함께 행동하는 역량을 향상하고 그런 지점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장 억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Well, so far what has been promised in the joint statement is participation in this extended
지금까지 공동 성명을 통해 약속된 건 확장 억제력과 전략적 대화, 그리고 미국 전략 자산의 더 활발한 전개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더 단합된 모습과 동맹의 결집력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역동적인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우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지 않을 것들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기대와 압박이 있다는 것과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차 높아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Well, I'm one who believe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lready set their course and they know what they intend to do. And
저는 북한이 이미 갈 길을 정해놨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보내는 신호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특별히 북한의 반응을 고조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위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너무 약한 대응 때문에 북한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기폭장치를 시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갈루치 대사님,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요?
Whenever we see activities around the tech site, we imagine that
우리는 실험장 주변의 활동을 볼 때마다 실험이 임박했다고 여깁니다. 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했고 무기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무기의 구성 요소나 무기를 완전한 형태로 실험하고 싶어 하죠. 따라서 북한 핵무기 시설에서 추가 실험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감지된다고 해서 놀라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기와 함께 갖게 되는 게 자신감뿐 아니라 정치적 함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실험은 그들의 18번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보다 더 도발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일이고 더 도발적인 것입니다.
유엔의 새 대북 결의안에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갈루치 대사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It was Russia and China colluding and deciding that the main game
이번 표결은 러시아와 중국이 결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메인 게임은 유럽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 앞에 놓인 문제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저항에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서 있죠. 이번 표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북한과 북한 행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완충국으로 보고 있고 생존이 필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추가 병력이나 동북아 지역에 해군을 배치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죠. 유럽에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중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밀접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중국의 도움을 기대해보는 건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이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지금과 같은 도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Regardless of what happens, I think that in order to get back to any kind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it's probably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대화로 돌아가기 위해선 아마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불가피하게 먼저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패턴이 그랬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말이죠. 문제는 위기 이후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갈루츠 대사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crisis is always possible in Northeast Asia. We'll start with that. After that, I would say that
위기 상황은 동북아 지역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분주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오래된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적 시도를 하기에 이상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길 희망하지만 그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 제재, 그리고 연합훈련 등을 통해 서로 의도를 주고받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스콧 스나이더 미안정책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근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중국을 배척하진 않겠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공화양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출범은 역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IPF가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PF 출범은 역내 경제 어젠다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규범을 설정하는 테이블에서 빠져 있었고 중국은 미국의 부재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내 규칙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마리아 켄트웰 의원은 지난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IPF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내 약탈적 투자는 정말로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미국 주도의 IP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7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F는 공정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그리고 과세와 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IPF 출범으로 미중 간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IPF 참여국인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IP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이 이 과정에서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입장에선 이 지역 전체의 상생 공영을 위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중국과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양당 모두에선 IPF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IPF를 구속력 있고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PF는 현재 구속력이 없는 데다 통상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관세 인하나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리시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켄트웰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IPF 내 추가 시장 접근을 추구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무역에 관한 시장 규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덜 협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최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IPF와 관련해 미국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IPF 데이터 조항을 특정 분야의 개별적 자유 무역 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유지하는 건 옳았다며 대중관세는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로서 미국 입장에선 중요한 도구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F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과 공화당의 존 쿠닌 상원 의원,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은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올린 공동기고문에서 IPF 출범은 역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의회의 승인과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페루의 인권법 전문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력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그룹은 2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엘리자베스 세먼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소장을 꼽았습니다. 2순위 후보는 스리프라파 페차라 메스리 태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을 선정했습니다. 자문그룹은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했던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2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 2명 모두 여성으로 네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자문그룹은 세먼 소장에 대해 보고관 임무 이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망, 유엔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복구 문제와 성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먼 소장은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먼 소장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면 인권 관련 직무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먼 소장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범죄에 법적으로 대응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믿는다며 자신이 속한 남미 지역에 느리지만 꾸준한 민주화에 비춰볼 때 법치주의 없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그룹은 2순위 후보에 오른 페차라 메스리 고문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술적 지식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무국적과 시민권 문제에 대한 선임 연구 고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태국 마히돌 대학 외에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지원서에서 탈북 난민들이 태국 등 각국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문제를 포함해 강제 이주 분야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차라 메스리 고문은 국제사회가 잘 기록한 인권, 정치적 우려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강제 이주에 관한 나의 학술적 연구 작업이 임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틴 문타폰 출랄롱콘 법대 교수, 마루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선안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미국 관계는 강대강 대결만 남은 것인지 한반도 정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 22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중이던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헬로우라고 말하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전날인 21일에도 있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진심이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디 닉시 박사는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북 억제를 강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이번에 채택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1년 전 워싱턴에서 발표된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 당시 성명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 미한연합 군사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조치를 조목조목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 선언에 대해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he same stance on North Korea. I don't agree that it is a tough stance so much as it is.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이상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과 대남 핵공격까지 위협한 데 따라 대북 군사적 억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2018년 채택된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사라지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관계는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They may even do nuclear tests. They may even do provocation.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내심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중 모종의 대화 제의나 유화 제스처가 나올 것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나 신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하고요. 핵능력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대남 대미 압박 이 행보를 계속할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전망도 어둡습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눈치를 보는 유화적인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분간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 5일간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고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고 미국, 한국, 일본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대 미국, 한국, 일본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향후 1년간은 미북 또는 남북 관계에서 이렇다 할 대화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두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가 없어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ICBM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1, 2년간 더 시도하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은 확장 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MD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섞었었는 거.
또 다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제재와 군사적 조치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 tactical strategy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과 북한 코로나 사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이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심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의 상황 조치의 컴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은 몇몇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북부 오전부터 밤사이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3도, 낮 26도, 양덕 아침 8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5도, 구성 아침 11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 22도, 강계 아침 9도, 낮 24도, 기천 아침 9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24도, 개성 아침 11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6도, 신계 아침 10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 아침 14도, 낮 28도, 장전 아침 15도, 낮 27도, 평강 아침 8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0도, 낮 28도, 장진 아침 4도, 낮 18도, 청진 아침 11도, 낮 16도, 김책 아침 12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6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3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2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5월 3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홍콩 당국이 올해 90살인 전 홍콩 교구 주교이자 공산당을 비판한 조셉 젠 추기경을 체포한 것을 강력 비판합니다. 홍콩 당국은 젠 추기경 외에도 민주화 운동을 해온 마가렛 응 변호사, 호이 포컹 교수, 가수이자 활동가인 데니스 호 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4명은 6.12 인도주의 지원기금 이사로 활동하다 체포됐습니다. 2019년 만들어진 이 단체는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는 잘못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수사는 계속돼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당국은 이들 운동가와 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이른바 보안법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반대파를 억누르고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약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 운동가들을 겨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베이징 당국은 홍콩 민주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을 폐쇄하는 등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중국은 갈수록 영국 중국 공동선언에 보장된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중국은 이 같은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이 승인한 경찰 출신 친중파 존 리 후보가 당선된 지 며칠 뒤에 이뤄졌습니다. 홍콩에서 이른바 선거가 실시된 다음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가 정치적 다원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은 중국 정부에 영국 중국 공동선언과 또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대북 제재안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며 북한이 지난 25일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수위로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걸친 다목적용 체계를 점점 늘리면서 전례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이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전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들에게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미국을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잊는 것이라며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계속되는 투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전쟁이자 자유와 폭정 간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전몰 장병들을 기립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다자 안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안보 무역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몇 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는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지도 중국과의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피지는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마감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9일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내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인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51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침공 이래 처음으로 수도 크유박 현장 답사차 하르키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는 점령군에 의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면서 검게 그을리고 반판 아파트 건물들이 러시아가 대포를 발사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착륙한 동쪽과 북쪽을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하르키우 전투와 크유 전투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와 자유세계와 가졌던 모든 종류의 문화적 연대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29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도로 유리한 천연가스 거래 합의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르비아에 매우 유리한 주요 내용이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세르비아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